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학개서는 주전 536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활동한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지자 학개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스가랴와 함께 파괴되었던 그 성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학개서를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스가랴서와 함께 유독 예언을 향한 공식적인 날짜를 적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정도의 정확한 날짜를 학개서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학개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다리오 왕, 즉 다리오 1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달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8월 29일 정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2월 1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선포된 학개서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때로는 긴 시간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만 성전을 재건을 역설한 지 불과 3주 만에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연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주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설교가 매우 효과적이었고 영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개의 예언은 유다 총독 그때 당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언을 시작한 날이 6월 초 하루였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성전으로 모여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학개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예언, 그 선포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자 하기 위해서 학개가 의도적으로 그날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의 설교가 단기간에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이 그의 효과적인 선택이 어쩌면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그 예언의 1차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 두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부분입니다. 학개는 정치와 행정을 맡은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2절을 4절을 보시면.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사실 이게 변명입니다.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할 일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가족들을 위해서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땅도 새로 일구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하니 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전이 없이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었고 특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 당시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전 재건은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들이댄 이유가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당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그런 막연한 태도로 무려 16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학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기록합니다. 판벽한 집은요 화려한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화려한 집에서 살 수 있냐라고 학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죠. 학개의 일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실까요? 1장 5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일갈입니다. 일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6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학교에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고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풍족하고 행복하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너희의 생업이 아니다. 1장 7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준 채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의 소산을 열리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나의 성전을 먼저 지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을 볼까요? 학개 선지자가 선포를 들었던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했다는 단어와 히브리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한 이후에 1장 15절을 보면 3주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성전을 재건하자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6월 1일에 선포했다고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여섯 대짤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15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섯 대짤 24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경외감을 얻고 희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업이 가장 급하지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성전도 보이지도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3주라는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봤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 모든 게 부서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은 지어야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도 일궈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당장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내 가족도 있고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단은 그 생업을 멈춰놔라.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생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뒤쪽으로 조금씩 빼놓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21세기를 지금 가장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종종 노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업에 있는지, 우리 가족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은퇴하죠. 우리가 그런 사무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생업이 급하고 내 모든 일들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학계서 1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의 선포를 들으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도 있었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에 힘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3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결심한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두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재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적들이 참 많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고 찬송가에서 우리가 방금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학계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선으로 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삶이 전혀 겪어보지도 않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그리고 지금의 삶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 이 삶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사하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